예,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졸아도 이해해 주십시오. 예, 방금 자다 와가지고 예,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예,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그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운동을 잘할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못할 것처럼 보이나요? 예, 그렇죠. 운동 잘할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거는 오해예요, 오해. 예, 저는 운동을 정말 못합니다. 운동을 정말 못하고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못해요. 예, 축구. 근데 운동만 못하는 게 아니라 음악도 못해요. 그래서 예체능은 꽝입니다, 꽝. 예, 안타깝죠. 예.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제가 얼마나 운동을 못하는지 그 같이 살던 형이, 테니스를 가르쳐주던 형이 한마디로 정의해줬어요. 진태가, 너는 저주받은 몸이야.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현실은 받아들여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잘하는 운동이 한 가지 있어요. 숨쉬기입니다. 뭡니까? 예, 저희가 잘하는 운동은 뭐냐면 바로 오래 달리기예요. 오래 달리기. 예, 제가 말한 오래 달리기는 적어도 3마일, 5km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래 달리기는 제가 자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저보다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앉을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게 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누구보다도 오래 달리기는 자신 있었어요. 과거형이 되어버렸어요. 뭐냐면 제가 얼마 전부터 수요일 날 달리기를 이제 체스턴 힐 레저버라고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어서 뛰는데 거기 한 1.7마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두 바퀴 뛰면은 한 3마일 좀 넘죠? 한 바퀴 뛰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같이 뛰던 청년들이 막 앞으로 막 뛰어가고 막. 그게 현실이에요. 예, 그게 현실이고, 아, 제 모습이더라고요. 아, 정말 잘 뛰고 싶은데, 잘 뛰고 싶은데, 뛰어지지 않더라고요. 10년 전에, 여기 앉아 계신 최용석 집사님하고 저가 룸메이트였어요. 그때, 룸메이트여서, 이제, 한두 번 정도 호수를 같이 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기억에, 10년 전 기억에, 저 호수를 쉬지 않고, 쾌활하고 명랑하게, 다섯 바퀴를 뛰었거든요. 아, 어쨌든, 과거죠, 과거. 왕년회가 되어버렸어요. 왕년회.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뛰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예, 그냥 이왕 물고 뛰었다가는 바로 911, 그렇죠, 불러야 됩니다.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자, 전 잘 달리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 얼마나 잘 달리느냐는 제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예. 제 체력, 그리고 타고난 DNA, 요게 좀 관계가 있지, 제 믿음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삶, 믿음의 삶.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염원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되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걸,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헷갈리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소원하는 걸 염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도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를 악물고 뛰는 것보다는 뛸 수 있는 다리와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는 것이 믿음에 더 합당한 모습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렇죠? 그 믿음 가운데 합당한 행위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에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가 지난달에 사무엘상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다윗, 사무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고 순종을 하는지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아, 믿음은 행함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진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행위가 있는 믿음의 구체적인 예들이죠. 자,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25절 이야기도 그렇죠.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윗의 군대가 한 600명 됐죠. 그 마을에서 떠나 있었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멜렉이라는 족속이 그들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쳐들어와서 아내들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강탈하고 재물들을 다 싹쓸이를 해서 떠났어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왔을 때 동네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 있는 걸 보고 진짜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막 난리가 나지만 결국 이제 아멜렉 족속을 찾으러 떠나요. 이제 아내와 아이들을 구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물들을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며칠이 지나서 이걸 뒤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마치 뭐냐면 백사장에 바늘을 찾는 거랑 비슷한 거죠. 백사장에 동전, 뭐 반지가 됐든 이걸 찾는 거하고 비슷해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다윗의 군대는 아멜렉 족속을 찾고요. 방심해 있는 그들을 쳐부수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들이 빼앗긴 재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죠.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내요. 모든 걸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더한 재물을 갖고 왔으니까 이건 엄청난 성과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에는 이 전쟁에 참여한 무리들과 그렇지 못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30장 10절에 보니까 이래요.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미 밖에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급하게 쫓아가고 있어서 다급하게 쫓아가는데 부솔 시내까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쳐있던 600명 중에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그냥 피곤하여 남겨지고요. 다윗이 허락했어요. 나머지 400명만 쫓아가고 찾아내서 급습하고 대승을 이뤄요. 많은 전리품을 얻죠. 성과를 이뤄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리품을 갖고 돌아가는 길에 부솔 시내에 있는 그 200명의 무리를 조우하는 만나는 장면입니다. 21절이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200명은 미안하기도 하고 무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기뻤겠죠.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처자식을 찾았잖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할렐루야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이 되죠. 자,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형통하는 가운데 일이 잘 되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그게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의로운 다윗과 대비되는 컨트라스팅 되는 한 무리의 악당들이 소개가 됩니다. 22절이에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성경에서 아이덴티파이하죠.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자, 무슨 상황인가요? 아마도 다윗이 그 200명의 무리를 조우했을 때 영접한 그들에게 그들이 얻은 성과물을, 전리품을 나누자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누어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듣고 한 무리의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피똥싸게 고생했는데, 그렇죠? 뭐 진짜 이악물고 와서 싸워서 전리품하고 이런 성과를 냈는데 싸우지도 않고 저렇게 편안하게 있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똑같이 재물을 나눌 수 있습니까?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처자식만 돌려받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죠.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자신이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한 사람들, 불량배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성경을 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노력한 것만큼 그 성과를 먹고 그게 미덕인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 자체는 악하고 불량배들이나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는 벨리야알은요, 무지한 사람들, 무가치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실은 여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에 아주 몹쓸 사람들이 나타나죠.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악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동일한 단어가 나와요. 자, 이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무가치한 사람들. 이게 성경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예, 성경은요, 게으른 것을 미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죄악이죠. 게으른 것도 죄악이에요. 가족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건 죄악이죠. 선생된 자에게 더 많은 죄를 묻는다고 얘기하셨어요. 책임은 물으세요. 게으른 것 오케이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 부서진 자, 낙심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이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이 너희를 악한 자와 불량배들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그의 성과를 나누는 대상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르죠. 혹 그 중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그들을 묘사할 때,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묘사하나요? 피곤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피곤한 사람들. 자, 그런데 피곤하다라는, 그렇죠? 히브리어는 파가르라는 어근에서 왔는데요. 이 파가르라는 어근은 시체라는 뜻이에요. 시체. 그러니까 그냥 지친 것, 좀 이렇게 힘든 것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기진맥진해서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 하나도 내디디지 못할 망처로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나아가서 처자식을 구하는 그 싸움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싶지만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걷다 졸린 상태가 아니라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호수를 다섯 바퀴 뛰고 싶어요. 그렇죠? 이 악물고 뛰면 죽어요, 전. 피곤해지잖아요, 그렇죠? 죽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자, 다섯 바퀴까지 뛰면 의로운 사람. 못 뛰면 악한 자와 불량배들. 다 뛰잖아요? 다 앰뷸런스 가요, 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실은 그게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에요. 자,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일부러 농땡이 친 게 아니고요, 여력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무리들을 악인이요 불량배라고 정죄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범한 죄는 단순히 이웃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착한 일 하는 게 좋은 거야. 이웃을 돌봐야지. 왜 그런데 안 돌봐가 아니에요. 이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 점은 다윗의 논리에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22절에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 말에 대해서 바로 23절에 다윗의 논리는 이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이 승리의 이 성과의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당신의 헌신, 당신의 노력, 당신의 지혜,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승리한 건데 하나님의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누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는 게 맞잖아. 우리가 잘나서 승리한 거야? 내가 잘나서 좋은 학교 가는 거야? 내가 잘나서 미국에서 태어났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높은 자리, 이 많은 재물을 갖게 됐어? 아니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런 부모를 만나고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그런 교육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 당연히 나는 게 맞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존심을 부리고 강팍해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꼭 쥐고 바둥거리나요? 믿음이 없을 때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예요. 지금 이 자리가 나의 헌신, 나의 데디케이션,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된 것이라는 착각, 물론 하지요. 하지만 열의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화곡동에 사는 서울에서 강서구는 시골이에요, 시골. 제가 보스턴에 와서 이 브루클린이라는 동네에서 목회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목회한다고, 그것도 5년 정도 했다고 뿌듯해한다면 그건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교만할 수 없어요. 다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공고한 자들, 연약한 자들, 쓰러진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저 게으른 놈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행함에는 선한 행실, 이웃을 돌보는 행실로 나타나는 거죠. 자,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설교가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야고보서는 참 믿음을 행위와 연관지어서 설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후반절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자, 우리는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야고보서를 좀 조명해 보면 실은 믿음의 고백은 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의 열매가 뭔데? 너가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뭔데? 이것을 물어보죠. 너에게 행위가 없다면 네 믿음은 가짜야.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자, 어떤 상대방의 믿음을, 누군가의 믿음을 함부로 젖지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내 신앙에 대해서는 젖지가 되죠. Let the word of God judges our faith.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입으로 아무리 위하는 말을 한다 해도 실제로 내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성경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참 믿음의 증거는 얼마나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느냐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신앙 교육을 받았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직분이 전도사고 목사고 집사냐가 아니에요. 행함의 열매가 있느냐예요. 당신의 삶 속에 이웃사랑이 실천되고 있느냐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럼 선행을 많이 하면, 이웃을 돌보면, 친구들에게 밥을 많이 사면, 라이드를 많이 주면, 아니면 뭐 무엇이 되었든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할 수 있죠.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믿음 없이도요. 예, 돕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고요. 많은 신앙들이, 많은 종교들이 선행을 중요한 벌추로 미덕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자체가 곧 믿음을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선행 자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선행이 곧 나와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good relationship의 열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 분명한 것은요, 선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무례함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선행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자, 오늘 본문은 참 믿음의 열매를 낳게 하는, 행함을 낳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를 설명해 줍니다. 가치관인 거예요, 실은. 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습니다. 1절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얘들아, 차별은 나쁜 거야. 그렇지, 차별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차별하지 마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차별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아. 차별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이 나쁜 행동이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어? 너의 영혼의 주인이야? 그럼 너하고 차별하고는 전혀, 너의 인생의 vocabulary에는 차별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차별하잖아요. 생긴 모습이 다른 것으로 차별하는 것은 레이시즘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놓은 잣대로 우리는 당연히 차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기를 하죠. 그가 한 일은, 그가 한 삶에 대한 리스펙으로 얘기를 하면서 차별하기도 하죠. 어떤 학교를 다니느냐, 직장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느냐, 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존경을 받잖아요. 얼마입니까? 40억입니까? 몇 억을 해야지 점심을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잣대가 있어요. 돈이 얼마 있느냐, 어느 학교를 다니느냐, 어디에 사느냐, 뭐 어떤 업직을 했느냐, 노벨상을 탔느니 맞느니, 이런 기준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런 기준조차도 그런 기준으로 차별하게 되면 악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회당에, 이 교회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러분 금가락지 낀 분들 손들어 보세요. 안타깝네요. 없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오든지 말든지, 이거죠. 네가 오든지 말든지. 예,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다름으로 차별하는 건 레이시즘이니까 우린 그냥 다 악한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차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옷과 금가락자면 좀 디스턴스가 있죠. 그런데 당시 고대 사회는 옷이 곧 그 사람의 랭킹이에요. 사회적 지위예요. 그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요. 그가 어떤 신분인지를 나타낸다고요. 자, 우리도 볼까요? 보스턴에 많은 대학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업들이 제각기죠. 직장인 하시는 분들은 대충 연봉도 나옵니다. 제 연봉도 나와요. 대충 나옵니다. 보고 어느 학교 다니느니 뭐 하느니 이런 걸로 우리가 서로 스캔하고 알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애티튜드가 싹 바뀌어요. 그런 거 경험, 그런 거 보이면 굉장히 저는 속상해요.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은 별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름 있는 학교와 멋진 차와 사는 곳과 뱅크 아카운트와 어떤 배경이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사람을 favor하고 favor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눈이 갑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을 비춰주기를 한번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차별하는 사람입니까? 차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나 가진 것을 갖고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조차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스타일이냐, 내가 좋아하는 야구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전 야구 안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 저에게 관심 안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야구를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풋볼을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뭐가 되었든지 그런 차별조차도 성경은 용납하지 않아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음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차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서로 차별하고 경쟁하고 차별하고 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가족이라면 서로 아끼고 돌보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건요, 우리가 여전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쏟는 건요, 아직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말로는 형제자매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형제자매라고 호칭만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를 보면요, 여러분 한번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그렇죠? 이제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형제들이여,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형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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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라고 불러요. 이게 얼마나 큰 메아리로 저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는 2000년 전에 교회에 쓴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쓰신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야고보사도 만나본 적 있나요? 그 야고보사도가 저와 여러분을 같은 형제로 부르는 거예요. 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가족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요? 야고보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장래에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지 않은 그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형제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답지 않은 목사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 그렇죠? 그리고 자신을 목사임에 내세우는 것처럼, 예, 코미디는 없습니다. 성도답지 않은 성도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 마찬가지죠.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분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백성, 성도인데 성도답지 않은 성도를 성도로 부르는 것도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내 옆사람을 형제라고 부를 때, 자매라 부를 때 그것이 내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로도 자매로도 보이지 않으면서 부르는 건요, 실은 굉장히 웃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많은 성과를 낸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짜예요. 좀 being honest, 그렇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진택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체크업 해보세요. 5년, 10년, 어릴 때부터 무슨 리더 뭐 이런 거 다 완장 다 띄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실은 아직도 베이비인 거고 아직도 운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요, 이웃을 돌봅니다. 차별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죠. 여러분, 다윗도 어메이징한 부분이 있고요. 야고보서에서도 굉장히 어메이징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찾았어요. 뭐냐면,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감탄을 하고, 잠은 잘 잤지만 감탄하고 있어요.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정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범죄자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불러요? 내 형제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 알잖아요. 예수님만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에게 은혜가 있어요. 악하고 불량배들인 그들에게 내 형제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리마인드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도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저 차별하는 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들에게 이 악하고 불량한 자들아, 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아, 이 지옥에나 가라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대하는 오나 마나 관심 갖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당신의 상속자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야고보는 악한 불량배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정의를 내세우며 분노하고 있는 이들에게조차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환기시켜주죠. 누가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는지, 누가 그들에게 진리를 허락하셨는지, 구원을 허락하셨는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줍니다. 큰 은혜가 다윗과 야고보에게 있어요. 야고보 서신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야고보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야고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네 남동생 중에 가장 큰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육신으로는 예수의 동생이었지만,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제자로 언급되지 않아요. 복음서에 제자로 나타나지 않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이루어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이 야고보 사도가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육신의 형을 십자가에서 잃었지만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죠? 구름처럼 허다한 형제 자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실상이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라는 구체적인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가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울리고 채우며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2주간 한국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큰일을 잘 치르고 왔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먹먹함이 있어요. 아, 이게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먹먹함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한동안 먹먹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 누나 저 넷이거든요. 그런데 기둥과 같던 아버지가 가셨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제가 보스턴에 돌아오는 거를 준비하고 또 어머니를 모시고 오면서 제 안에 참 어울리지 않는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참 어울리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보스턴에 가면 엄마, 많은 가족들이 있어. 이곳에 엄마를 한 번도 못 봤지만 사랑하고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 엄마 절대 외롭지 않아. 그 만남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제 안에 뛰고 있어요. 지금도. 미친 거죠. 좀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좀 미치세요. 우리 믿음은요,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난 삶을 추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기복신앙이에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가운데 공수표 남발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나야말로 아유, 아픈 사람에게 빨리 나으세요. 건강하세요. 가장 많은 공수표를 날린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니까 해야 되잖아요. 네. 나 살기도 바빠 죽겠어요. 아이들 픽업하고 돌보고 아내한테 잘해야 되고 뭐 지금은 또 급하게 한국도 갔다 오고 막 내 삶이 너무 여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피곤해, 지쳐. 말씀 가운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너가 이웃사랑 하고 있어? 아우, 제 코가 석자예요, 하나님. 한 바퀴만 돌아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형제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어떠한지 드러나기 바래요. 하지만 at the same time, I pray, hope you can hear. 하나님이 You are my beloved son. You are my beloved daughter.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 귀한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자, 인생을 오래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자, 어떤 부모의 자식이냐, 그렇죠? 어떤 재능을 갖고 태어났느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달리는 모습이 제각각이죠.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달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아둥거리며 보다 나은, 보다 빨리 달리려고? 아니면 하나님 은혜에 집중하고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갈 길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고 있습니까? 어떤 달리기를 달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웁니다. 한 가족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 묵상을 통해 하나님 알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해요.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한 가족이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외모로 차별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그런 모든 죄와 매한가지임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회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